고난주간의 새벽 기도회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우리 두 가지를 마음에 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상적인 아픔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 삶에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터인데 이 십자가를 넉넉히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뜻깊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아, 그 순간은 내 생에 없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시간들도 있고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되는 기억하기도 싫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는가 하면 또 특정한 사건들이 연루되어서 내 삶이 소득 없이 괴로움을 당했구나라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모질고 힘든 시련의 날들을 보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내게 다가와서 내 삶이 지저분해지거나 너덜너덜해진 옷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러워하고 영웅처럼 생각하고 꼭 따라가고 싶은 저런 정도의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흠모하는 그런 분들의 삶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삶의 배후에는 참혹한 순간들이 있었고 견디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일들도 그 삶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외부의 영향으로 내 삶에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내 자신의 실책, 내 자신의 판단의 잘못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가 하면 본래 세상이라는 곳이 안전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의미 없이 애매하게 내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고난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 많이 노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람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그 다음부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상징적으로 땅에서 가시와 은근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자연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서 인간상 속에 나타난 많은 종류의 고난과 시련이 죄로 인한 행복한 삶의 질서 파괴가 주는 아름답지 못한 결과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이 멀쩡해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하고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은 지난날 그가 모질게 당했던 고통과 어려움이 그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단순히 죄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의로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고통들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바른 믿음과 양심을 지켜 살기 위해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처럼 예기치 않던 시간에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치는데 내 잘못이나 잘함이나 의로운 일을 위한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이 단순히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서 풍랑이 생기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본시 안전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생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원인들로 우리가 사는 삶의 순간에 원치 않는 풍랑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삶의 아름답던 흔적들이 다 상처로 얼룩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구나,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고 이 시련을 극복해내는 것에도 한계가 분명하고 나는 예방하기도 어렵고 치유하기도 어려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다윗에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되고 난 다음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그의 필생의 소원이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가진 수고를 다 겪었고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됐는데 일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살았는데 생애 말미에 아들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쫓겨나 울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피난가야 했던 아득한 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일은 내게 없었으면 하고 다윗이 많이 아쉬워했을 부분이기도 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평탄한 세월만 보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서 모진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노래하던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 가운데 끌어들여서 우리의 화를 자초합니까? 라고 왕에게 말하게 되고 왕은 다윗을 그 곁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생명의 위기를 당했던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쩔뚝거리면서 바보처럼 행세하고서야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광야의 동굴에 들어가 숨는 생활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더니 무리가 400명이나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혼자 숨어 있으면 비교적 안전하고 먹고 마시는 구하는 것들도 좀 쉬울 터인데 무리가 400명이나 되니 안전하지도 않고 또는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캄캄한 일입니다. 그런 날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 읽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34편 표제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부른 노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얼마나 참혹한 상황입니까? 죄 없이 쫓기는 몸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찾아가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애걸 했는데 신변이 들통나자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수염에 침 흘리고 끄적거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고 도망쳐 나오는데 갈 곳이 없어서 동굴 속에 숨었는데 도움될 사람 하나도 오지 않고 마음이 온통한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잔뜩 모여들어 그의 도움을 기다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모든 상황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인데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매 절의 첫 시작하는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은 알렙, 2절은 베드, 3절은 김멜 이런 식으로 ABCD 순서로 해서 그 첫 글자를 따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내공이 이 내적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이렇게 곤고한 날에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놀랍게 여겨집니다. 보통 그렇지 못하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기도해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찬송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때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땅을 치며 기도할 수는 있어도 노래하기는 힘들었을 터인데 그래서 야고보 장로도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노래 부르고 찬송해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오늘 다윗은 이 고난의 날에 오히려 찬송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송과 가사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이 첫 찬송가가 기록된 장면인데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감사한 순간이었겠습니까? 홍해를 막 건넌 직후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 자유한 백성이 되고 드디어 애굽 사람의 모든 사슬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시는 그 감격적인 장면들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기쁨에 가득 찬 순간입니다. 그때 불렀던 것이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은 그렇게 감격적인 날에 기쁨이 넘치는 날에 즐거움이 가득할 때 그럴 때 부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순간만이 아니라 시련으로 점철되고 고난이 끝없이 다가오고 삶의 의미가 무너져 내리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그런 날에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점치는 귀신 하나를 고쳐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 도시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붙잡혀서 로마 사람이 전하거나 들어서 안 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날 밤의 모습을 16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끌려다니고 두들겨 맞았던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달려오고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욥기 35장 10절 말씀 보시면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밤이라는 말이 가져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절망적일 때, 짐이 무거울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내 위기가 다가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 흔히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시련이 자기에게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밤에도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시편은 오늘 읽은 말씀은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밤에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이겨내는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삶이 마감되어 갈 때쯤 불렀던 마지막 노래가 있는데 시편 사무엘하 23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그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자기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런 환난의 날에도 쫓겨나고 정처 없고 절망적이고 짐이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고 자기 죽음을 상징하시는, 십자가를 상징하시는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기 위해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자신에게 다가올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자기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탈했습니다. 곧 그가 인도하는 무리들이 주님을 잡으러 올 것임을 잘 아셨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 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보시니 예수님께서 찬미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마치 큰 계선 장군이 보무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겟세마네를 향하여 찬송 부르시며 용감하게 가셨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내게 오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겟세마네를 향해서 용감하게 찬송 부르고 가시던 주님처럼 그렇게 담대하십시오. 다윗이 그런 순간에도 노래하면서, 욥이 그 순간에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련 가운데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은혜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이 순간에 고백하는 말들을 보시면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8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9절에는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10절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굴 속에서 400명 무리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좌우를 둘러보고 사방을 살펴보아도 부족한 것과 투성이입니다. 아쉬운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습니다. 넘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같은 현실 속에 살면서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그 부족함 많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쓴 글에 수도원과 교도소를 비교했습니다. 비슷한 게 많답니다. 자유가 없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음식이 험하고 침대가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수도원 생활이나 교도소 생활이나 음식이 험하고 자유가 없고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고 침대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한 곳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원한 맺힌 복수의 마음 다짐들이 넘쳐납니다.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이지만 어떻게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가치와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욕심을 가졌거나 내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과다한 욕망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만족 없고 감사가 없고 아쉬움 뿐이고 내 마음의 평화도 누리지 못합니다. 늘 허기진 마음이고 늘 부족을 느끼고 언제나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절 말씀에 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로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에게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부족한 것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좀 전에 마지막 만찬 하신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라는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11장 말씀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 두시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의 떡을 먹여주실 때 사람은 5,000명도 더 넘는데 가진 것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뿐인데 그걸 들고 축사하셨다 그럽니다. 축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감사했다. 지금은 에프카리스토라는 헬라어입니다. 감사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것이 5,000명을 위한 것이 내게 필요한데 한 사람 것밖에 없을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주님 한 사람 것뿐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십니다. 세 번째 감사했다는 말은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그 순간이 잠시 뒤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기고 피를 쏟아야 되는 상황임을 아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내 살이 찢기는데 이건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내 피를 흘리는데 이것은 생명의 잔이다가 나누지 않습니까? 자신의 죽음에 상징하는 그 죽음의 잔을 드시고 어떻게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감사로 맞이했던 그의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온 인류의 구원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아쉬운 게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 일을 통해서 베푸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실 것을 믿고 또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셔서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만족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도우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다윗처럼 부족한 것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가장 인생의 극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입니다. 찬송했습니다. 만족합니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이겨내고 왕으로 가는 길로 담대히 걸어갑니다. 우리 예수님 생애 마지막 순간 십자가가 찾아왔을 때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며 감람산으로 가시고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에 이르는 영광을 얻으십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가는 이 고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